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30절 말씀 한 절만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정도의 자유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 시간, 이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 이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여덟 번째 시간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릴 때 판단의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는 그열 가지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지켜야 하는 어떤 이 규례들 또는 규정들, 법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판단의 법도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율법과 이집트의 판단의 법도 밑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법도라 해도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기분과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기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이 세상에 극도의 그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또 사회가 급속도로 망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리석어지는 다수에 의해서 어제는 불법이었던 것이 오늘은 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선이 결정되는 사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도 그런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참 다수가 조금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람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 방식인데, 다수가 어리석어지면 민주주의만큼 또이참 어리석은 제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서 선이 결정되는 이러한 지금 형태의 민주주의, 이것의 위험과 폐해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근데 이게 점점 좀 나빠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법도다.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고, 이 지혜를 인간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부패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해서는 정말로 참되고 정말로 거짓된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 전능자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으로 이제 이렇게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씩 또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 삶의 이유 자체인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새로우시고 무한히 지혜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00을 알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을 알았어도 내일은 500을 알수 있고, 그 다음날 1000을 더알수 있고, 그 다음날은 만을 더알수 있고, 그 다음에 10만을 더 알고, 이렇게 해도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 중에서 제목을 어떻게 좀 붙여봤냐면, 협업의 주님,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구속의 주님, 또 인도의 주님, 구출의 주님, 또 뭐, 고쳐주시는 치유의 주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협업, 같이 이렇게 같이 일한다는 거죠. 협업의 주님, 이렇게 좀, 좀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지켜야 하는 법, 이게 이제 율법이었고, 이제 판단의 법도였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없으면 법이 없어도 이 세상 그냥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아비규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인간이 죄가 있고 그 죄성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인임을 입증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있고 또 다른 죄인이 있으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고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해도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얘도 죄인,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얘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수많은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싸우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은 뭐냐면, 법에는 그 형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것만 구분을 딱 해놓고 끝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면은 칭찬을 해주고 이건 뭐 도덕에 속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른 것을 행했을 때는 벌을 준다는 것이 반드시 그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만을 알려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아비규환이 평정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을 어긴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요. 이 길에서는 110km 이상은 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km로 달려가요. 그런데 표지판만 그렇게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그것을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나 또는 경찰관도 없고 그것 이렇게 딱지를 끊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면 그 표지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마 오토바이일 것입니다. 원래는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이렇게 파란불이 됐을 때에 사람에게 파란불이 됐을 땐 사람만 다니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는 막무가내지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내 앞에서는 확 하고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하고 갈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부모로서. 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차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찍을 때이 차가 이렇게 법을 어기면은 번호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앞에 번호판을 찍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앞에 놓고 뒤에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메라가 그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위반하고 가도.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앞으로만 달아놔도 상당히 많은 범법이 참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그러니까 신호등만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 표지판만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겼을 때에 그것을 감지해내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경찰관, 속도를 재는 경찰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겼을 때에는 딱지를 발부하는 게 같이 있어야. 그리고 딱지를 발부 안 하면 뭐 감옥에 넣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만 법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율법과 판단의 법도를 주실 때 이걸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걸 어겼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몇 배를 배상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배상 책임까지, 그러니까 형벌까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세상의 법은 거기까지죠. 세상의 법은 거기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정할 때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 간에, 백성 간에 그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아서 잠잠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잠잠해진 사람들을 국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쉽게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다 근본적인 그 법의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율법의 목적,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 유죄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법규는 어겼을 때 그냥 상응하는 벌만 받으면 돼요. 그 세상에서 정한 법,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법, 그게 벌금이 됐건 노역이 됐건 뭐 감금형이 됐건 그것만 받으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으로 안 끝나요.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배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구 앞에서 죄인인 것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것까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를 해결할 것이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단순히 뭐 얼마 훔쳤으면 얼마를 배상하고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죄로 드러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난 인간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희생물을 드려라. 하나님과 남아있는 그 이 관계, 죄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이것을 위해서는 희생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세상법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세상법은 그냥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끝입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서는 그걸 다 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 시설이 필요하고 특정한 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의 집행하에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성막과 희생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난 인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그 인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난 그 인간이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그러한 일종의 집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보니까 율법과 쌍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 이걸 떼어놓으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서 성막이 있게 되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율법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다른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하게 되는 게 율법이죠. 아,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건 도저히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희생헌물 제도예요. 그 희생제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분쟁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죄라는 그 부분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성막과 희생제사에 관한 규정을 함께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막은 어떻게 제작이 되는가? 성막은 어떻게 제작이 되는가? 이걸 잠깐 보십시다.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터블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정착하면 세팅을 쫙 해가지고 조립을 해놨다가 불과 구름기 등이 이동을 하면 또다또 분해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이제 또 들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이동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죠.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또 하나 있는 지붕이 있는 텐트가 3분의 2 지점의 성소, 그다음에 가장 안쪽에 3분의 1 지점의 지성소.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우리 루비 큐브 아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거. 그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요. 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얼마의 크기로 어떻게 만들라고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뭐냐면, 성막을 주실 때는 그 전과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와도 달랐습니다. 율법 주실 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판 준비해가지고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돌판. 물론 이제 그걸 모세가 깨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 네가 깎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으셔서 그 위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문장 쓰시고 모세가 두 번째 계명 쓰고 하나님이 세 번째 계명 쓰시고 모세가 네 번째 계명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일방적으로 다 하셔서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만 주셨냐? 설계도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6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세울지니라. 네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고 사람은 세우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사람이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겠죠. 설계도만 있으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었어요. 두 존재의 협업에 의해서 성막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팀나무를 베다가 판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을 거두어서 그걸 불에 재련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또 두들겨서 만들어야 했어요. 수량을 잡아서 가죽을 내서 붉게 물들여야 했고, 오소리 가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 그리고 고운 아마 실, 이런 것들을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준비해야 했어요. 율법 주실 땐 그런 거안 하셨어요. 근데 이 성막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남자와 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아까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협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 구출의 주님, 안식의 주님, 뭐 인도의 주님, 이렇게 이제 여러 주님의 면모가 있는데, 요 순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협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셔서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힘이 너무 부치셔서, 그래서 이제는 좀 니들이 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5가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5가지는 인간에게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하실 때그 홍해를 둘로 딱 바다를 갈라서, 그래서 물이 벽처럼 쌓이게 하셨다 그랬어요. 양쪽에 벽처럼 쌓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면서 땅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물을 갈라서 벽으로 쌓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야, 힘들다. 니들 부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바닥 좀 말려라. 그 다음에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혼자 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왜이 성막에 관한 한은 니들이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좀 만들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성막을 아예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아까는 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렸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한 구제책으로서 이제 율법과 함께 주신 그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은 그거 이상이죠, 사실은.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그 성막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 지난번에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같이 어우러져 있지요. 그리고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 즉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역의 측면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뭘 보여줬냐면 인간의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뭐였냐면, 이 성막이 구약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신약에 있게 될 교회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 먼저는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짐승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그이 몸을 씻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생활을 통해서 짓는 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소에 먼저 들어가서 성소에서는 그 이제 보여주는 빵상에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는데 그 빵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빛에 의존해서 그것을 먹냐면은 거기에 금등잔대의 빛만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태양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빛.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 측면을 우리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판자의 48개, 48개의 나무판자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이한 집을 이루는 그 구조, 그러면서 이 가로지르는 막대기, 이것이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모습,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약은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성막이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왜이 성막만큼은 인간과 협업을 하셨을까 할때다 만들어주지 않고 사람과의 이 협업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하신 그 이유가 이 성막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신약시대가 되어서 세워지게 될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축물 말고, 영적인 건축물이에요.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보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시대의 개념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정말 이게 파격적인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인간과 그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 개개인 간의 협업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룰 때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도 보여주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협업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알고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만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이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영적 건축물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집이라고도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농사라고도 하셨고 농사는 집단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각 몸의 그 지체 부분들이 함께 기능하는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세계적인 역병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 이걸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께 모이는 걸 별로 그렇게 감이 없어요. 감이 없고 그건 모여도 좋고 안 모여도 좋고 그런데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이거 안 모이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 빛이 비춰져 있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성경책 읽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어쨌든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는 거에 그렇게 목을 매지는 않는 거예요. 모여봐야 싸움만 하고 모여봐야 감정만 상하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 그냥 따로 떨어지고 영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안 모여도 되지 않냐 혹은 모이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도가 모여서 함께 뼈대를 이루고 세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뼈대를 이루고 함께 세워줘야 된다. 몸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각자의 고유한 은사에 따라서 기능하는 것을 배우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더라도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헌신하는 걸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참 갈아지면서 그야말로 갈리면서 가루가 되어가면서 하나의 빵덩어리를 이루고 고운 가루들로서 하나의 빵덩어리를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인격이 성장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이 성장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혼자 있으면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 TV 앞에 앉아서 예배 채널 쇼핑해가면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마음껏 듣고 헌금 온라인으로 어디 자기가 하고 싶은데 헌금 몇천 원씩 이렇게 송금하고 그리고 집에 앉아있으면 자기가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여보면 온갖 나를 건드리는 거 투성이잖아요. 나를 찌르고 막 그냥 칼로 베고 막 말씀의 칼로 막 베잖아요. 그냥 사람을 푹 찌르고 그냥 가차 없이 막 푹 찌르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교제를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 나면 윽.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나의 병든 곳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고름을 째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생사람을 푹 찔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막 승리감에 도취해갖고 내가 말씀으로 쟤를 제압했어.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데 형제는 자매는 찔려가지고 숨을 헐떡거려요. 모여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여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면서도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만 사람이 어떤 사람 성장하고 어떤 사람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 낮아지고 어떤 사람 격려를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관한 한은 하나님이 뚝딱 지어서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완성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제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먼저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요 시점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 협업의 주님이시구나. 모든 걸 다 혼자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지체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협업합니까? 기꺼이 협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뭘 하겠다. 아,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저도 사실은 성격이 혼자 하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에게 아쉬운 얘기 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누가 민기적 되는 것도 보기 싫고, 예,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면 밤새고라도 그냥 제가 해버리는 성격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저도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함께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저도 이제 배웠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협업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함께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신하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